가령 ABC를 읽고 싶지 않다면 즉시 이 작업을 중단하세요. Y 하지 마세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XYZ를 모르시면 손해보실 겁니다. 혹하게 들리시나요? 물론이죠. 단,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마치 모욕을 받은 듯한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뭐 이러한 스타일의 메시지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는 느낌보다는 누군가한테 혼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흑백 논리로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100%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특히 교육자라면
안녕하세요. 더 터닝포인트입니다. 혁신가들과 기업가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창업 도전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댄 유라고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비즈니스로 바꿀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2024년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에는 쇼폰 컨텐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컨텐츠 제작에 AI를 사용하는 것 등이 언급되었는데요. 단, 이 챗 GPT와 같은 챗봇은 벌써 1년 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쇼폰 컨텐츠 역시 이 스냅챗과 인스타그램 스토리 등으로 인해서 2016년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도에 이 틱톡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으로 소개가 되면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더 끌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쇼츠가 출시되면서 쇼폼 트렌드에 불을 지피기도 했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관련해서는 제가 2016년도에 이 마케팅 에이전시를 다니던 때 브랜드들에게 그때부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했었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신 연구원님들께 존경은 표하고 싶지만 위에서 언급된 것들이 이 최근 트렌드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에 새로운 변화나 트렌드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트렌드 리포트는 아니지만 저 스스로 관찰 및 예측한 게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그래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트렌디한 컨텐츠 유형, 쇼폼은 아닙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상태, 유료 광고의 미래, 마케팅에서의 AI의 역할, 디지털 상품의 트렌드, 브랜드가 소비자와 연결되는 새로운 방법, 그리고 그 밖의 기타 소식.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컨텐츠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마케팅 예측을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트렌드 중 하나는 오리지널 컨텐츠의 급부상이었습니다. 해당 트렌드는 틱톡에서 시작이 돼서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이 되었는데요. 가령 FYP, For Your Page라고 하죠. FYP 페이지나 탐색 페이지를 둘러보면 2020년도나 2021년도랑 달리 더 이상 뭐 동일한 춤을 추거나 동일한 사운드에 립싱크를 하는 크리에이터들의 비디오를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브랜드와 이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오리지널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게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작년 예측에서 언급했던 해당 트렌드의 대표적인 컨텐츠 예시는 다이렉트 투 카메라 포맷의 비디오입니다. 이는 크리에이터가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직접 말을 하는 형태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스타일의 비디오는 원하시는 만큼 쉽게 만들거나 또는 복잡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명이 설치된 비디오, 인상 깊은 배경, 이 비디오에서 언급된 특정 사항을 설명하는 B롤 클립이나 뛰어난 비주얼의 자막 등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만 실제로 최근에 증가하는 것은 이른바 페이스타임 스타일의 컨텐츠인데요. 문자 그대로 제대로 된 무대나 대본을 갖추지 않고서 의도적으로 로파이로 제작이 돼서 마치 친구와 영상통화로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 컨텐츠를 의미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인플루언서들이 그림처럼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보는 것에 실증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 현실적인 사람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뭐 여전히 전문가일 수도 있고 여전히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교감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신뢰를 주고 동질감을 구축하기 위해서 거리를 걷다가 뭐 휴대폰을 꺼내서 대화를 하면서 계속 걷는 뭐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다거나 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 사람들이 이를 보고 듣겠죠. 단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훌륭한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 최근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시도하는 방식 중 하나는 non-linear storytelling입니다. 원래 타임라인을 깨고서 가장 흥미롭고 매력적인 부분을 비디오 도입부에 배치해야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 제가 과거에 이야기를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5살 때 소셜미디어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저는 해외 사업부에서 일을 했었고 당시 제 역할은 땡땡땡을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전화 한 통 때문에 거대한 기업 고객을 잃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제가 25살 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인트로가 더 흥미롭다고 생각을 할 건데요. 이건 탐정 이야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례가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탐정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었는지 차근차근 알아가는 거죠. 사실 독자나 청취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기획된 훅이 있는 헤드라인 방식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있다면 작년에 많은 성장 조언들이 제목과 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헤드라인과 훅은 새로운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를 좀 재미있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마케팅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이미 수십 년 동안 존재해왔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최근 바이럴 훅들이 포모를 조장하고 과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가령 ABC를 읽고 싶지 않다면 즉시 이 작업을 중단하세요. Y 하지 마세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XYZ를 모르시면 손해보실 겁니다. 혹하게 들리시나요? 물론이죠. 단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마치 모욕을 받은 듯한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뭐 이러한 스타일의 메시지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는 느낌보다는 누군가한테 혼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흑백 논리로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100%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특히 교육자라면 확정적으로 단언 짓는 것을 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예상대로라면 사람들은 조만간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라는 이 포모를 조장하는 훅이 담긴 글들의 실증을 낼 수 있습니다. 이 훅은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정교해지겠죠. 예를 들면 ABC를 읽고 싶지 않다면 즉시 이 일을 중단하십시오의 문장은 DEF를 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었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와 같이 변화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하면 자신의 의견과 개인적인 경험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투영하지 않고도 여전히 유용한 정보를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유행하는 이 또 다른 컨텐츠 유형은 의식과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비디오에서 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포맷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틱톡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중 한 명인 베르나르드 가비는 대부분의 비디오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며 42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부엌에서 모닝커피를 만들면서 패션 산업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앉아서 말하는 영상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커피를 만들면서 이야기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다른 창작자인 디자인 데디로 유명한 크리에이터는 디자인 젤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장난으로 판사 행세를 하면서 인테리어와 관련된 실수 및 이 해당 실수로 인한 형량을 영상을 통해서 마치 판사처럼 이야기를 전하곤 합니다. 이런 종류의 컨텐츠는 인식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정 크리에이터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면 마치 그들을 아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는 내면에 평온함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는 눈에 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컨텐츠 형식, 뭐 페이스타임이나 스토리텔링이나 시리즈나 의식 등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트렌드의 부작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쇼폼 영상이 더 이상 짧지만은 않다는 건데요. 틱톡은 2021년 7월에 시간 제한 기능이 연장된 더 긴 포맷의 영상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초 15초에서 이후 60초, 그리고 21년 7월 공식 출시를 통해서 3분까지 영상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22년도에는 10분짜리 영상까지 업로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틱톡은 일부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무려 15분짜리 비디오를 테스트하기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1월에는 틱톡은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30분짜리 비디오 역시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중국 버전의 틱톡인 더우인에서는 이미 2022년도부터 30분짜리 비디오 기능이 구현되었으며 롱폼 영상 역시 유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 틱톡에 30분짜리 영상 기능이 적용된다면 프리롤이나 미드롤 광고가 도입되면서 광고 수익 창출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틱톡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크리에이터들한테도 부가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더 많은 호라이즌털한, 즉 수평적인 비디오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또 권장받고 있는데요. 이는 이 틱톡 TV가 2021년도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사용이 가능해져서 그렇습니다. 이어서 1분이 넘는 동영상에 대한 가시성의 향상도 약속한 바가 있죠.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을 토대로 틱톡 역시 유튜브화 되고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단 문제는 이 특히 숏폼 포맷으로 유명한 비디오 플랫폼에서 30분의 롱폼 비디오를 통해 어떻게 사람들의 참여도나 반응도를 유지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짧은 주의 지속 시간과 롱폼 포맷의 컨텐츠가 실제로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경증 ADHD 환자인 저도 이 이야기에 동의를 어느 정도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영화나 유용한 튜토리얼이 아닌 이상 롱폼 영상을 보기 위해서 별도로 노력했던 때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역시 롱폼 비디오를 자리에 앉아서 정자세로 매우 유심하게 시청하는 편이 아니죠. 그들은 팟캐스트를 청취하듯 다른 일을 하면서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듣곤 합니다. 이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목표는 사용자를 가능한 오랫동안 플랫폼에 머물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탐색 페이지나 FYP 페이지에 광고 영상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놓여있는 현재 사람들은 흥미로운 영상을 찾을 경우 다른 것을 스크롤할 바에 이를 끝까지 그냥 시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적인 가정이 존재합니다. 이에 탐색 페이지의 30%가 광고 컨텐츠라면 수십 개의 다른 컨텐츠를 계속해서 보는 것보다 제대로 만들어진 하나의 롱폼 영상을 보는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스타그램 역시 유저를 가능한 오랫동안 플랫폼에 머물게 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릴스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시청 시간입니다. 현재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릴스 전략을 알고리즘을 속이는 것에 기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령 매우 짧은 영상에 비교적 긴 본문 내용을 덧붙이면 지속 시청 시간이 늘어나죠. 이런 종류의 릴스는 비교적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저를 포함했던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가 매우 좋았었습니다. 단 이러한 스타일의 비디오가 남용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만일 수많은 릴스 중에 당신이 만든 영상이 눈에 띄기를 원하신다면 얼굴이 없는 영상보다는 당신이 직접 영상에 등장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당신이 무료로 영상을 구할 수 있는 리소스를 많이 알고 계시다면 남들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극히 짧은 영상은 인스타그램에서 좋은 성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특히 미학적으로 만족스럽다면 더욱더 그렇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롱폼 콘텐츠를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들이 다이렉트 투 카메라 포맷 영상이나 여러 개의 클릭과 보이스오버가 결합된 브이로그 형태의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브이로그 형태의 비디오를 몇 번 시도했었는데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높은 반응도를 얻긴 했었습니다. 이어서 영상을 만드는 과정 역시 기존에 비해서 무척 즐거웠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인스타그램이 타 플랫폼과 유사한 기능을 여태껏 많이 도입했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는 2024년에는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컨텐츠 분량으로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트렌드는 최근 들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AI죠. 하지만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AI 도구는 올바르게만 사용을 한다면 컨텐츠 계획이나 제작에 매우 높은 생산성을 더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좋은 건 항상 안 좋은 것도 있죠.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창의력 대신에 단순히 AI만 활용을 하면 무엇이든 창조해낼 수 있다는 어떤 일종의 맹신을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인공지능이 생성한 컨텐츠를 구별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튜브나 메타 등 이제 별도의 태그로 AI가 제작한 컨텐츠를 식별해내기 위한 별도의 도구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AI가 제작한 이 저품질 컨텐츠를 피할 방법은 마땅히 없는데요. 그래서 2024년을 향한 제 예측은 이 큐레이터나 또는 큐레이션이 부상할 거라는 겁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실제 가치 있는 정보를 파악하거나 수집하거나 검증하거나 전달할 수 있다면 이에 매료되는 진성팬을 축적할 수 있는 또 모을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있겠죠. 큐레이팅 된 컨텐츠의 좋은 예시는 비즈니스 뉴스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닝브루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큐레이팅 된 컨텐츠의 심플한 버전은 지금 듣고 계신 팟캐스트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지난 1년간 수많은 국내외 컨텐츠와 관련 산업 뉴스 그리고 트렌드를 분석하고 메모하면서 당신이 이 한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컨텐츠 큐레이션은 게이티드 컨텐츠와도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생각과 인사이트를 모두 공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죠. 소비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선택권 자체가 제한적인 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플랫폼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루 만에 열심히 키웠던 채널을 잃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들이 점점 더 많은 독립성을 원하는 분위기인데요. 또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웹 뉴스레터나 비공개 포럼이나 자신의 채팅방 등으로 오디언스들을 초대하고 연결시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인 스쿨은 작년에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저도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페이스북 그룹에 온라인 러닝 플랫폼인 카점이나 띵크픽 등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크리에이터 중심의 또는 커뮤니티 중심의 솔루션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파트 2인데요. 이제부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랑 유료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흥미로운 트렌드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하우스 퍼스널 브랜드입니다. 점점 더 많은 브랜드가 인플루언서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신 사내 크리에이터를 키우기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는 창업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소셜미디어 매니저나 한 명 이상이 이를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비하인드 씬까지 공유하곤 합니다. 제가 소셜미디어 에이전시에서 일을 했었을 때 저희 팀도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했었는데요. 뭐 소셜미디어 매니저가 인스타그램의 주간 라이브 기능을 활용해서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곤 했었습니다. 또 곧 있을 프로모션과 브랜드 정보나 업계 트렌드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달하곤 했었습니다. 때로는 특정 브랜드의 담당자나 또는 국내외 사업부 소셜미디어 매니저들이 게스트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같이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장점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첫 번째, 회사 내부의 사람들보다 당신의 제품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브랜드에 인간미를 부여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다고 해서 인플루언서들이 갑자기 직업을 잃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보다는 점점 더 많은 브랜드가 니치 인플루언서들과 일을 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건데요. 라이프 스타일, 뭐 뷰티, 스포츠, 요리와 같은 기존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기 있는 뭐 그런 메이저 카테고리만의 니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뭐 독특한 소규모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매우 특화된 틈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가령 철인 3종 경기 플레이어나 코바늘 뜨개질 애호가나 미취학 아동들의 어머니들이 예시가 될 수 있죠. 만약 브랜드로서 이런 종류의 뭐 폐쇄적인 커뮤니티로 구성된 핵심 구성원들한테 지지를 받는다면 유명한 인플루언서와 협업할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넓게 대신 더 좁고 깊게 들어가 보세요. 제 수강생들 중 일부도 이러한 전략을 사용해서 효과를 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은 이 수업료를 과거 대비 200배 이상 올리는데 성공을 했고요. 또 다른 학생은 지역 내 맘카페와 직장 커뮤니티를 이용을 해서 월 1,000만 원을 넘게 버는 1인 PT샵 오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단 이는 자신의 타겟팅과 포지셔닝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구축해 나가야만 가능한 결과인데요. 해당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제 무료 트레이닝을 통해서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닝 좌표는 commonden.com/training, commonden.com/training입니다. 자세한 링크는 방송 소개란을 또 참고해주세요. 브랜드가 인플루언서와 협력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UGC 크리에이터들의 한 해였는데요. UGC란 User Generated Content의 약자로 사용자가 제작한 컨텐츠를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UGC는 브랜드의 팔로워 또는 소비자에 의해서 오가닉하게 제작된 컨텐츠로 정의가 되었으며 이는 브랜드가 사용자의 동의를 구한 뒤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UGC를 사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데요. 스타클라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상품 구매 시에 UGC가 그들의 구매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UGC에 대한 개념이 점점 진화되고 있는데요. UGC 크리에이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UGC처럼 보이는 컨텐츠를 돈을 받고 만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부르는 새로운 용어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뭐 이런 경우에는 UGC를 기존의 오가닉 컨텐츠로 보기는 어렵죠. 근데 UGC 크리에이터란 그래서 본질적으로 프리랜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부르는 또 다른 용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와 협업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성장시켜야 되는 인플루언서와는 달리 UGC 크리에이터는 비교적 팔로워가 덜 필요하고 그다지 얼굴을 보여줘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그저 이 브랜드 계정이 공유를 하고 싶은 또는 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트렌드에 편승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보다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쌓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UGC는 얼리 어답터 상태는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UGC 크리에이터가 시장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고 또 브랜드 역시 이런 상황 때문에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지 기존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어졌습니다. 단 UGC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UGC가 브랜드의 유료 광고로 사용되는 것을 앞으로 지켜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런 종류의 광고를 이미 보셨을 수도 있고요. 다음 예상은 Product Placement, PPL이라고 하는 이 광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PPL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스폰서 영상을 통해서 크리에이터가 상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는데요. 다만 이보다 이제는 더 교묘한 방법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크리에이터가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명상과 운동을 한 뒤 녹색 가루가 담긴 포장지를 뜯어서 건강해 보이는 스무디에 이를 넣고서 마시는 모닝 루틴 비디오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스무디에 넣은 녹색 가루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안 하거나 아예 영상에서 한마디만 해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런 종류의 영상은 사람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기 때문에 이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녹색 가루의 존재에 대해서 묻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PPL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물론 뉴트리션입니다. 이 브랜드는 201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특히 틱톡에서 인기가 높아서 매년 빠르게 이 전략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또 전통적인 유료 광고는 2024년에 많은 브랜드가 주요 광고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데요. 틱톡과 인스타그램 모두 SEO 기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유료 광고보다는 키워드 리서치나 카피라이팅 등의 SEO 도구들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유료 광고를 사용하시는 경우 페이스북 애드 매니저에 있는 AI 시스템이 현재 광고 카피를 매우 잘 제안 준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분류하기 어려운 주제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여전히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용으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DM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2023년 7월 아담 모셀이 인스타그램 대표는 20VC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의 성장은 대부분 스토리와 DM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또 그는 메타 입장에서 인스타그램은 메시징 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주요 기능인 텔레그램을 주요 잠정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사유가 인스타그램이 텔레그램과 비슷한 1대 다 메시지인 브로드캐스트 채널을 도입한 배경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브로드캐스트 채널은 현재 테스트 단계로 일부 크리에이터들한테만 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The HubSpot의 2022년 소셜미디어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마켓의 84%는 2023년에 DM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객 서비스 채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예측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없는데 저 역시 이 부분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메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DM을 활용해서 고객과 연결되는 기업의 컨버전은 무려 70%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비즈니스에 인스타그램 활용하시는 기업의 경우 고객 서비스를 위한 DM 전략이 별도로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DM에 답변할 수 없는 1인 기업이라고 하실지라도 프로필 소개글에 DM 불가합니다 라고 단언하시는 것보다는 페이스북 비즈니스 매니저를 활용해서 잠정 구매 고객에게 최소한의 메시지를 안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이제 막 비즈니스를 시작하셨다면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대안은 당신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또 결과론적으로 더 높은 컨버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다음으로 팟캐스트와 관련된 흥미로운 업데이트도 있습니다. 2023년에 유튜브는 크리에이터가 팟캐스트를 만들고 기존 재생 목록을 팟캐스트로 설정하고 또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신규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또 유튜브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팟캐스트를 만든 사람은 팟캐스트별 검색 및 추천 기능, 또 수익 창출과 유튜브 뮤직 사용자가 자신의 팟캐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요. 이는 기존 팟캐스트 플랫폼들의 핵심 문제 중에 하나였던 발견 가능성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틱톡도 자체 팟캐스트 기능에 대한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었었는데요. 해당 테스트를 통해서 팟캐스트 진행자들은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통해 자신의 영상에 직접 연결할 수 있었고 쇼폼 영상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관심도를 끌며 청취자들은 틱톡을 떠나지 않고도 전체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현재 해당 기능은 중단이 된 상태로 개인적으로 향후 다른 플랫폼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이 다시 도입되기를 바라봅니다. 또 점점 더 많은 교육자들이 팟캐스트를 마케팅 도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료 상품의 일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부 코치들이 Q&A를 위해서 자신의 비공개 팟캐스트 채널을 활용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 외에도 최근에 참가했었던 온라인 컨퍼런스 역시 줌 대신에 비공개 팟캐스트 채널만을 통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한두 시간 분량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다만 운동이나 집안일 또는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유용한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이 공부를 하지 않기 위한 변명을 대는 게 더 어렵겠죠. 자, 마지막으로 프로필 링크 페이지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더 이상 단일 링크만이 아니라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프로필 링크 페이지를 활용하는 크리에이터들이나 브랜드 사례가 늘어나고 있죠. 뭐 어바웃 섹션이나 간략한 상품 소개, 또 블로그 게시물 들이 동시에 남긴 링크 페이지가 그 예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프로필 링크 페이지와 랜딩 페이지가 결합이 된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방문자는 한 번의 클릭만으로 당신이 하는 일과 당신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유용하고 효과적인 것 같아서 저도 조만간 활용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을 다뤄봤었는데요. 이번 에피소드가 유용하셨다면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른 분들께 이번 방송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The Turning Point 역시 구독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당신의 지지와 격려가 이 채널을 유지하면서 당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만약 더 많은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commonden.com/newsletter에서 제가 발행하는 더 많은 뉴스레터를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는 방송 소개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귀한 시간 내어 들어오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